세계적인 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보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또 그 미술이라든지 그런 데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렘브란트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조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와 연관되어서 약간의 그런 그 감동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1600년대 사람이니까 오래전의 사람이죠. 근데 자신이 그린 그 자화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화상. 네, 자화상을 좀 그렸습니다. 근데 이 자화상이 뭐 자기의 심취에서 그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변화가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렸어요. 그러니까 깊이 신앙적인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본인이 죽기 직전에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한 뭐 2년 전 정도라고 보통 추정하는데 돌아온 탕자를 그렸어요.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한번 렘브란트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참 특별한 그런 아주 그 세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다른 그림을 저는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좀 오늘 말씀을 같이 출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보다 한 30년 정도 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한 30년 전이니까 1633년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Crossing the Christ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를 다하는 십자가 매다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남겼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고 여기 병정이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변에도 희미한 그런 조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자기가 뭔가 주목하게 만들고 싶은 것에 이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는 특징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리고 여기 두 인물이 특별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거기서 이 십자가를 직접 달고 있는 지도자와 한 뜻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 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진짜 자기 자화상 보면 비슷해요. 이 사람 얼굴이.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저 화가의 모자 쓰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렇게 자신의 화가 같은 그런 모자를 씌워놓고 이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단 자다. 그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주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이 보통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나의 죄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의 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것은 바로 나라고 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경우 도덕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호하잖아요. 양호하면 양호했지 두드러지는 뭐 악행이 있거나 탈선이 없기 때문에 더 십자가에 달리심이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우리라는 말 속에 파묻혀 가는 정도가 참 많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주님께 다가가면서 죄의 그 악함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기나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면은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어두운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니 어스름할 때 있었던 내 마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빛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실 때 우리 내면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구석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들 가운데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 괴수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다 사함받았고 이제는 예, 과거의 일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을 때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정죄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예, 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바울사도는 내가 죄인들 가운데 괴수이다 라고 했어요. 였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진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한번 믿어서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해결이 안 되면 언제나 전진근거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동행하면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그래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렘브란트의 고백처럼 또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도 우리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또한 우리 앞으로의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고백이, 각자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현대 서구사회의 미디어 또 서구사회의 종교 같은 경우 계속 사람 스스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사람에게 모든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소망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 자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선전합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다. 아 그러면 들으면 기분 좋죠. 그렇지, 내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인데요, 그걸 그렇게 요즘은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참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쉽게 천주교황까지도 합세해서 선전을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러실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많은 예, 그 천주교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참으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프랜시스죠, 교황 포프 프랜시스가 CBS 뉴스 앵커 워먼이 있죠, 노라 오도넬이라고 있죠, 노라 오도넬. 사람과의 인터뷰를 했어요. 6 minutes에서 인터뷰에서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고 이 노라 오도넬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교황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이기에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참 듣기 좋죠. Yes,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노라 오더넬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볼 때는 세상에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여간 이런 사람, 이런 엄마 있고 이런 아빠가 있고 이런 일꾼들이 있고 막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기에 그래서 세상엔 소망이 있습니다. 눈 하나 깜빡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분은 그 라틴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어로 이제 그 인터프레이터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Man is fundamentally good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정확하게 했겠죠. Fundamentally good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제가 혹시나 예, 뭐 왜곡되게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도록 정확하게 이 인포메이션을 올려놨어요. 5월 18일 2024년 CBS 노라 오더넬과 6minutes에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가 거짓말하나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듯 사람에게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오히려 사람에게 매여 있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뭐죠? 사람을 통제하는 체제에 그냥 따라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참으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엘리트의 그런 일들이 엘리티시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 대답은요. 이런 교행의 대답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은 분명 사람의 부패함이 끝이 없다고 가르치시는데 교황은 사람이 본질상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사람이 선하다면 정말 사람이 선하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도 십자가 고난도 필요 없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죠. 다시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죠. 구원의 소식도 필요 없죠. 천국과 지옥도 다 종교적인 상투어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시는 이 시편 22편은 우리 죄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요구해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토록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고난과 그 후의 영광, 그게 바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에 좀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인데 예, 우리가 오늘도 먼저 좀 잘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편 22편을 기록한 사람은 잘 아시듯 다윗이에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시면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시편 22편은 시편 22편은 죄 있는 자의 간구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고백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의 간구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다윗보다 천년 뒤에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 보면 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초월한 예언의 말씀이죠. 다윗은 우리와 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잘 아시듯이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22편은 죄 없는 분이 겪은 고난을 기록해요. 즉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 다음 영원한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는 있는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 때 고난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전체 복음에 아주 축약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한 시편 한 편에 2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뭐 시편 1편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시편의 그 내용이 전체 성경의 복음을 축약한 듯합니다는 것을 종종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었어요. 영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육신과 정신적인 고난. 이 세 가지 고난인데 첫 번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이 1절서부터 이 5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1절 시작되는 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46절 보면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을 보면 3시쯤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루 이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지금 시편 22편 1절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 예수님 예언의 성취죠. 천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은 천년 후에 우리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의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성경이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길어봤자 90평생, 100평생 아니 아브라함까지 120평생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는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인생 아니면 성경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진리의 우리의 삶. 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스트럭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당할 고난을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당하시며 절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이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3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구원이 있었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그런 은혜를 입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도 또 그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도 그리고 또 당하시는 그 모든 수치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 스스로는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주님의 고통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그 죄를 씌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치, 영원한 수치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우리의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이. 두 번째 고통은 관계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6절서부터 우리가 이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6절이 시작되죠.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고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 흔들고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했다면 주님이 그를 구해주시겠지. 그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겠지.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자들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못해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하고 모태에서부터 오직 예수님께서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관계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6절에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벌레라는 말이죠. 나는 벌레. 6절. 그죠?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그랬잖아요. 그 이 고백을 우리 찬송가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찬송가 아시죠? 찬송가 143장에 무슨 찬송이 있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다음에 뭐가 나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그래요. 벌레 같은 거 나온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기분 나쁘게 벌레야? 나를 벌레 취급해? 아, 찬송가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좀 답답한 노릇이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걸 그렇게 한 건지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교만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삭 왓츠라는 정말 유명한 분이 작사했잖아요. 그 작사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22편 6절에서 비롯된 겁니다. 너무 디프레스하다고, 아, 사람을 벌레로 취급하지 말라고, 나는 벌레보다는 딱정벌레가 좋다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아이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압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왜 확신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절이 없을 때. 아, 기분 나빠. 이거 뭐 자꾸만 벌레 얘기를 하나. 전도사 되기 전에 그 같은 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취급을, 벌레 같은 취급을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제가 좀 적었는데요.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자인데 초대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울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자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불결한지 알았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겠을 텐데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 같은 교만을 그 생각도 다 들리거든요. 듣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고 모든 거룩한 관계에서 끊어진 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감사의 삶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받은 것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이 어떤 작은 일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일이 너무도 크게 감사한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관계적인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용서를 알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육신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14절서부터 예, 보시면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온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른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육신적인 고통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의 그 사형 제도였잖아요.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목격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본인이 겪는 그 모든 그 고통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건 오직 이 시편의 말씀밖에 없어요.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 말씀도 예언적 성취죠.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 가지고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거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갖게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못할 텐데 주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조작할 수 없어요. 시대의 어떤 순간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힘 가지고 경제력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작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아래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죽은 시체라고 여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벌거벗기고 그리고 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벗긴 채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어떤 존중도 인정받지 못하신 채 그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구원 때문에 받으신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자, 그런데 거기서 시편은 끝나지 않아요. 소망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니 오직 주 예수를 경배하고 주님을 전파하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고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인포메이션 북이 아닙니다. 성경은 트랜스포메이션 북이에요. 정보 제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이라고요. 그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서부터 보면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새 뿔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절 중간에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나 다시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22편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과 이 22절 사이에 일어난 일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은 우리가 본 16절 말씀처럼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즉 행악자들에게 둘러싸여 죽어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23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같이 읽으신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아세요. 어떻게 하니 나는 죽었는데 이러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찬송을 시작했는데 주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27절은 보면은 이렇게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땅끝에 모든 자들도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다가올 주님의 날이 이제 오면 땅끝에 모든 자들도 주님 돌아오고 세상 모든 민족이 주를 경배할 것이다. 그렇죠. 주님의 날이 오면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리바다 덕풍같이 있잖아요. 그 오늘 결심 찬송입니다. 열심히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높아서 부르기 쉽지 않지만 그래요. 가사에 보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높이고 그의 영광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사가 떠오르는 그 말씀이 여기 20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근본은 뭘까요? 어제 예수를 바로 경배드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우리 예배를 헌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한 분이세요. 그 세상은 그 진리를 부인해요. 경배 대상은 아무나 바꿔서 하면 되는 거지 시대가 만들면 고만이지 문화가 만들면 그게 신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시편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대로 그날은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합니다. 아니요. 그냥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보세요. 29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사실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지금 우리 29절부터 31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 자신과 오는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오직 주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신앙을 전수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위에 고통받으신 주님을 알게 하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계시는 주님을 알고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프라이오리티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신앙의 중심의 내용이 뭐가 될까요? 그냥 우리는 신앙 그냥 예수 믿고 살아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신앙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로 인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것이 신앙의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점검해야 되죠. 항상 점검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주님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는 그 같은 앞으로 올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나를 주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주님 아직 내가 보지 못한 나로 인해 또한 계속되는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내가 같이 있는 세대들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결심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